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3국 정상이 워싱턴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1일 핵 안보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워싱턴에서 만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국 정상회의 직후 언론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3국 정상들은 미한일 3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이행뿐 아니라 각국이 독자 대북 제재 조치 시행을 서로 긴밀히 조율해 국제사회가 실효적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도록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만큼 철저한 결의 이행을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하기로 했으며 추가 도발에 대해서도 3국 정상은 물론 국제사회와 함께 더욱 강력한 제재와 고립을 가할 수 있도록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오늘 개막한 핵 안보 정상회의는 52개 나라 정상과 4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해 핵 테러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합니다. 특히 이번 회의 기간에는 미한일 3국 정상회의와 별도로 미중 정상회담, 한일, 한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려 북핵 문제에 대한 한반도 주변국 정상들이 대응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서 지대함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군은 인터넷 웹사이트에 지난 3월 21일 남중국해 북부 파라셀 군도 내 우디 아일랜드에서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며 미사일 발사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미 국방부 관리들도 중국이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은 순항미사일이 배치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은 채 이는 중국이 군사활동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쿡 대변인은 또 정보 관련 사안은 알지 못하지만 분쟁지에 대한 어떠한 군사화 조치도 우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앞서 지난달에도 우디 아일랜드에 HQ-9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과 아시아 주변국 등의 비난을 산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에서 활동을 벌이는 미 해군을 겨냥해 조심하라는 경고성 발언을 하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중국 국방부의 양유준 대변인은 31일 남중국해 미 해군과 관련 해당 지역에 온 미군 함선에 대한 나의 조언은 조심하라는 것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미군의 활동이 남중국해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이 필리핀 정부로부터 군사기지에 대한 사용권을 허가받는 협정을 체결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달 초 필리핀 정부는 남중국해와 인접한 기지 한 곳을 포함해 총 5개의 군사기지를 미군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베트남 국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국회의장을 선출했습니다. 베트남 국회는 31일 응웬티 김 응원 부의장이 95.5%의 득표율을 얻어 국회의장직을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응원 신임 의장은 선출 직후 선서를 통해 의장직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응원 신임 의장은 베트남에서의 첫 여성 국회의장이 됐으며 동시에 공산당 서기장과 국가주석, 총리, 국회의장으로 구성된 국가지도부의 첫 여성 구성원으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 61세인 응원 신임 의장은 재무부와 무역부 차관 등을 거친 뒤 노동보훈사회부 장관 등을 역임했으며 5년 전부터 국회의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미국인 3명 중 2명은 테러 용의자들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영국의 로이터통신 등이 여론조사에서 테러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테러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문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응답자 중 25%는 자주 정당화될 수 있다고 답했으며 38%는 가끔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반면 결코 고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고문에 대한 관용도는 공화당원들이 민주당원들보다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에 응한 공화당원들의 경우 82%가 고문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함지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베트남에서 최초로 여성이 국회의장이 돼서 화제죠. 응원 티킴 응원 베트남 국회 부의장이 국회의장 자리에 오른 건데요. 앞서 타이완에서는 지난 1월 105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총통이 탄생했습니다. 차잉잉원 민진당 주석이 총통 선거에서 승리를 했고 또 정권 교체도 이뤘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오는 5월에 대선이 치러지는데요.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에 올라있는 정치인 또한 여성입니다. 그레이스포 상원의원인데요. 필리핀에서는 이미 여성 대통령이 두 명이나 나와서 여성이라는 것이 크게 화제는 아닌데요. 여성이라는 점보다 입양아 출신의 여성 정치인의 이력, 또 영화 배우였던 이 정치인의 양아버지에 대한 관심 또한 높더군요. 어쨌거나 이 여성 정치인 역시 대통령이 된 꿈을, 대통령이 될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도 이 아웅산 수치 여사의 최측근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서 사실상 미얀마 정부는 수치 여사가 이끌게 된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 서구보다 보수 성향이 강한 것 같은 아시아에서 여성 최고 지도자들의 출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한국도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죠. 한국의 첫 번째 여성 대통령입니다. 전 세계 최초로 여성 대통령을 배출한 나라 역시 아시아 국가인데요. 스리랑카입니다. 1960년에 일어난 일이더군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영상 22도에 구름 낀 하루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4월 1일 금요일 북한 대체로 막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일부 내륙에는 아침에 안개 끼는 곳 있겠고요. 해상에 짙은 안개가 내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기온 4도에서 23도 이상합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주요 도시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 7도에서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 4도에서 15도, 개성 6도에서 22도, 함흥지역 4도에서 13도, 끝으로 청진지역 2도에서 7도 기온 분포 예상합니다. 날씨 정보 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죠. 지미 클리프가 부릅니다. She's a woman 들어보시죠.
She can ease your pain when you're feeling sad. Make you feel alright. She can shower you with love power. Yeah, yeah, yeah. Be a mother like no other. Even when there is no father.
She is a woman so strong.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은 조은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예, 전 세계 52개국 정상들이 참가하는 2016 해방보 정상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회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이 탄생했습니다. 21세기 말경이면 전 세계 해수면이 2m가량 상승할 것이라는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먼저 4차 해안보 정상회의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예, 이곳 워싱턴 시간으로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제4차 해안보 정상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환영 행사는 열리지 않았는데요.
네.
오후에 공식 환영 행사와 업무를 겸한 만찬이 있을 예정이고요. 금요일 본회의와 주제별 토의 등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자, 이 해안보 정상회의가 안보와 관련해서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인데요. 이번에 얼마나 많은 정상들이 참석했나요?
네, 이번 회의에는 핵무기 보유국과 원자력발전소 보유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52개 나라 정상들,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아마로 유키와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등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의가요, 세계 곳곳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열리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바로 얼마 전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한 후 열리는 거라서 각국의 대테러 공조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사상 처음으로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과 같은 테러단체가 핵물질을 입수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안을 논의하는 특별 회의 시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벨기에 테러범들이 핵물질을 입수하려고 한 것 같다는 의혹이 나왔었죠?
예, 엘 바크라위 형제가 벨기에 핵 관련 시설의 주요 책임자를 미행하고 또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었죠.
네.
그래서 핵시설을 테러 대상으로 삼았거나 또는 핵물질을 입수해서 이른바 더러운 폭탄을 만드는 데 이용하려 했던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됐었는데요.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에서는 핵안보 강화 방안과 제도적 조치 등 네 가지 의제를 다루게 됩니다.
네. 자, 또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열리는 이 개별 회담들이 또 특히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 기간 중에 양자 또는 다자 회담을 갖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프랑스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목요일 오전에 박근혜 한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각각 개별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서 세 사람이 함께하는 3자 회담도 가졌습니다. 3자 회담 후에는 공동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네.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 북한 핵 문제와 3개국의 안보 협력 방안에 대해 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을 방어하고 물리치기 위해 세 나라가 함께 단결하고 있다고 강조했고요. 또 이 세 나라는 각국의 안보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북한의 도전을 물리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3국 지도자들이 북한의 핵도발 억제 방안을 논의했다며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하면 북한은 더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앞으로 세 나라의 안보 노력에 더욱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목요일 오후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개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자, 전 세계 52개 나라 정상들이 참석하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고요?
예, 러시아 대통령 공보비서가 목요일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 의제와 관련해 사전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협력이 잘 안 돼서 러시아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번 정상회의가 선별적인 초청이라고 비난했는데요. 라브로프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는 50여 개국만 참가했다며 원자력 에너지 시설과 핵물질을 갖고 있는 다른 많은 나라들이 초청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러시아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예, 벤 로즈 미 백악관 국가안보부 보좌관은 러시아의 거부는 러시아를 더욱 고립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계속해서 핵 안보 문제에 대한 대화와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고립됐다면 다른 150여 개 나라들과 함께 고립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베트남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이 탄생했죠.
예, 베트남 국회가 목요일 응엔 티킴 응원 부의장을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했습니다. 응원 시민 의장은 지난 1일 5년마다 열리는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의장으로 내정돼 있었는데요. 이날 95.5%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공식 선출됐습니다.
네.
단독 후보였고요. 참석 의원 484명 가운데 47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베트남에서 여성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응원 신임 의장은 공산당 일당 체제의 보수적인 베트남에서 탄생한 첫 여성 국회의장이고요. 베트남을 이끌고 있는 국가 최고 지도부, 즉 공산당 서기장과 국가주석, 총리, 국회의장 가운데 첫 여성 지도자가 됐습니다. 국회의장은 베트남에서 권력 서열 4위의 자리입니다.
네.
참고로 베트남에서 여성 국회의원은 약 25%를 차지합니다.
네. 자, 응원 신임 의장은 어떤 인물인가요?
예, 올해 61살인 응원 의장은 남부 벤째성 출신인데요. 재무부 차관, 무역부 차관, 노동보훈사회부 장관 등을 역임한 정치 베테랑으로 개방적이고 원만한 성격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베테랑 관영 언론은 응원 의장이 취임 선서에서 국가와 국민 그리고 헌법에 절대적으로 충성을 다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응원 의장의 선출이 전략적 선택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네요.
일부 전문가들은 베트남 국회에 이미 여성 의원이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응원의장의 선출이 성평등 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네.
그보다는 지역적으로 배제되어 왔던 남부 출신을 선출함으로써 지역 간 권력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베트남에는 19명의 공산당 정치국 중앙위원 가운데 소수만 남부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응원의장의 취임이 예상보다 앞당겨진 거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베트남은 당초 5월 22일 총선을 통해 국회를 구성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5월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신임 지도부와 양국의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에 따라서 개편을 서두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베트남이 권력이 넘어가는 시기죠?
예, 공산당 정치국 서열 1위인 응엔푸종 공산당 서기장은 지난 1월에 연임이 결정됐고요. 응엔 떤중 총리가 다음 주 공식 퇴진하고 5월에 응원 수원푹 부총리를 총리로 선임할 계획입니다. 베트남은 당초 국가주석과 총리를 7월에 선임할 계획이었는데요.
네.
이 역시 당초 계획을 앞당겨서 국가 지도부 개편을 5월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 해수면 상승이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계속되면 남극의 얼음이 급속히 녹으면서 이번 세기가 끝날 때쯤에는 전 세계의 해수면이 2m 가까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로버트 드콘도 교수와 데이비드 폴라드 교수 등 미국의 연구팀이 권위 있는 과학 잡지인 네이처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 내용인데요.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공해 물질의 배출을 강력히 규제하는 데 실패해서 지금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오는 2100년이면 지구 대양의 해수면이 2m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앞서 나온 보고서보다 훨씬 빨라진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3년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보고서가 전망했던 것보다 배나 빠른 겁니다.
네.
당초 IPCC 전문가 회의에서는 2100년에 해수면이 최대 1m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IPCC는 남극의 해빙이 가져올 영향에는 크게 무게를 두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전 세계 해안 도시들이 바닷물에 잠길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2m 높이만 돼도 전 세계 저지대의 주요 해안 도시들이 바닷물에 잠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 도시의 침수가 수백 년쯤 뒤에나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태어나는 세대가 몇십 년 뒤면 경험하게 될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미 연구팀은 또 2500년쯤에는 해수면이 무려 15m나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된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번 연구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떤가요?
전문가들은 대체로 새 보고서가 종전에 IPCC가 놓친 부분을 보완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미국 과학팀은 다른 연구팀이 다루지 않았던 대륙의 빙하와 빙벽까지 분석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긴 한데요.
네.
심각한 온난화가 진행되고 남극의 해빙이 해수면 상승에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얼마나 빨리 그런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재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네, 공화당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낙태 관련 발언으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먼저 이 소식 알아보고요.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사후 피임약 규제를 완화했다는 소식, 또 미국 여자축구대표 선수 5명이 남녀 임금차별에 항의하는 진정서를 연방기관에 제출했다는 소식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낙태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알아볼까요?
네, 트럼프 후보가 수요일 MSNBC 방송 주최로 열린 주민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이 자리에서 낙태를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낙태를 한 여성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Do you believe in punishment for abortion? Yes or no? As a principle?
The answer is that
There has to be some form of punishment
for the woman.
네, yeah, 낙태한 여성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예 아니요로 답해달라고 진행자가 묻자 트럼프 후보가 어떤 식으로든 일종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요. 징역 몇 년에 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자 이런 발언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나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나중에 각 주에 맡겨야 할 문제라고 또 말을 했는데요. 그래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완전히 말을 바꿨습니다. 몇 시간 뒤에 발표한 성명에서 낙태가 불법일 경우 여성이 아니라 불법으로 낙태 시술을 한 의사 등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낙태 지지자들은 당연히 반대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낙태 지지자들만 목소리를 높인 게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양측이 모두 이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네.
낙태 반대단체인 생명을 위한 행진 교육방어기금의 진 맨신 회장은 트럼프 후보의 발언은 낙태 반대운동의 입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낙태 반대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 낙태 여성의 처벌을 바라진 않는다는 겁니다.
네. 이 낙태가요. 미국에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죠.
네.
예, 선거 쟁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요. 자, 대선 후보들의 반응 궁금한데요. 남아있는 후보들 중에 유일한 여성이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반응 어떻습니까?
네. 클린턴 후보는 사태가 더는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이런 발언이 나왔다면서 끔찍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 또 다른 민주당 후보인 버니 샌 샌더스 상원의원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하고 같은 공화당 소속 후보들은 어떤가요?
네, 마찬가지 반응을 보였는데요.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는 여성이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트럼프 후보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고요.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은 여성이 아니라 낙태 시술 제공자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루즈 후보는 또 이 트럼프 후보가 쟁점을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일이라고 꼬집었는데요.
네.
트럼프 후보는 관심을 얻기 위해서 무슨 말이든지 막 하는 사람이란 겁니다.
네, 트럼프 후보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네.
뭐 특히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공화당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칼리피오리나 전 휴렛패커드 최고 경영자의 외모를 뭐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고요.
네.
또 폭스뉴스 진행자인 매긴 켈리에 대해서도 이 여성 비하적인 발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일들 때문인지 이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사실 이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매우 낮은데요. 최근 MBC 방송과 월스트리트 저널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트럼프 후보에게 호감을 느끼는 여성의 비율은 응답자 가운데 21%에 불과했습니다.
네. 자, 오는 4월 5일 화요일에 위스콘신주에서 또 예비선거가 실시되는데요.
네.
앞서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었는데 또 크루즈 후보가 추월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트럼프 후보의 발언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네요.
네, 이제 또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위스콘신주에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위스콘신주에 있는 마케트 대학교 법률 전문대학원이 실시한 이 조사 결과가 수요일에 나왔는데요. 이 크루즈 후보의 지지율이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케이식 후보의 지지율은 이에 훨씬 못 미쳤고요. 한편 같은 마케트 대학교 조사에서 민주당은 샌더스 후보가 49% 지지율을 보이면서 45%를 얻은 클린턴 후보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에도 낙태 관련 소식인데요. 미국 식품의약국이 사후 피임약 사용에 대한 지침을 개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수요일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네.
이 사후 피임약 사용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약물을 이용한 낙태를 더 쉽게 한 건데요. 미페프렉스라는 이 사후 피임약의 복용 시기를 임신 10주까지 늘렸습니다. 이전에는 마지막 월경 후 7주까지만 이 복용이 가능했는데요.
네.
또 복용량도 기존의 600mg에서 200mg으로 이 크게 낮췄고요. 의사가 아니라 임상 간호사도 이 약을 처방할 수 있게 하는 등 여성들이 좀 더 쉽게 약을 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FDA가 지침을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뭔가요?
네, FDA는 최신 과학 자료에 따라서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연구조사에서 사후 피임약인 이 미페프렉스의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됐다는 건데요.
네.
이 앞서 이전까지 지켜졌던 FDA 규정은 2000년에 나온 것이었는데 이 1990년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라서 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네, 이 사후 피임약이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낙태를 하는 건가요?
네, 이 사후 피임약은 자궁 내막 상태를 조절하는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의 분비를 막아서 이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 그리고 이 약을 먹고 나서 또 하루나 이틀 뒤에 미소프로스톨이라는 이 두 번째 약을 먹는데요. 이 약을 먹으면 자궁이 수축해서 임신이 끝나게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에서 이 낙태가 큰 논란이 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네.
자, 이번 FDA의 새 지침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대부분 주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고 합니다.
네.
뭐 이미 많은 의사가 이 식품의약국 FDA의 규정에서 벗어나는 처방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이 그동안 사후 피임약의 안전성을 보여주는 연구 보고서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의사들이 좀 자율적으로 처방을 해왔던 거죠.
네.
하지만 이 몇몇 주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이 노스다코다주, 오하이오주 그리고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새 규정이 현행법에 상반됩니다.
네.
아, 이들 주는 의사들에게 이전 FDA 지침을 지킬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임신 7주가 넘은 여성에 대해서는 이 약을 처방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 다른 몇몇 주에서도 이 사후 피임약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 FDA의 새 지침이 나와서 앞으로 반응이 향후가 주목됩니다.
네. 네. 자, 새 지침에 대해서 각계 반응 어떤가요?
네, 낙태 지지 세력은 물론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후 피임약이 안전하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입증됐다는 건데요.
네.
이 타이레놀처럼 쉽게 구할 수 있는 진통제보다도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낙태 반대 세력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후 피임약의 복용 시기를 늦춰주면 불안전한 낙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임산부에게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으로 축구 소식 하나 들어있는데요. 미국 여자 축구 대표 선수 5명이요. 연방정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 소속 선수 5명이 수요일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 EEOC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미국 축구협회가 남녀 대표 선수들의 임금을 차별했다는 겁니다.
네.
이 진정서를 낸 선수 가운데는 주장 칼릴 로이드와 골키퍼 호프 솔로 등 이 스타 선수들이 포함됐는데요. 진정서에 서명한 선수는 5명뿐이지만 이 선수단 전체를 대표해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자 대표 선수들이 남자 대표 선수보다 돈을 적게 받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선수측 변호사는 여자 선수들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이 협회로부터 받는 돈이 남자 선수들의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여자 대표팀 선수들은 미국 축구협회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일정한 연봉을 받고요.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따로 보너스, 그러니까 성과급이나 포상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남자 선수들은 대표팀에 차출될 때만 보수를 받는데요.
네.
그런데도 이 남자 선수들이 훨씬 많은 돈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남녀 대표팀 선수들 간의 그 임금 격차가 얼마나 나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가령 남자 선수들은 정상급 팀하고 이 친선 경기를 했을 때 이기면 대략 17,000달러 이 성과급을 받고요. 진다고 해도 5,000달러를 받습니다. 하지만 여자 선수들의 경우에는 이기면 1,350달러를 받고 지거나 비기는 경우에는 따로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국가대표팀이 국제경기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뭐 별도로 거액의 포상금을 받지 않던가요?
맞습니다. 이런 분야에서도 또 남녀 팀별로 격차가 있는데요. 가령 월드컵 축구 본선에 진출하면 남자팀 선수들은 1인당 7만 6천 달러를 받습니다. 하지만 여자 선수들은 1만 5천 달러를 받는데 그치고요.
네.
만약 월드컵에서 우승하면 남자팀 전체에 930만 달러가 나와서 이를 나눠 갖게 되지만 여자팀에는 불과 180만 달러밖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네, 참 차이가 나도 너무나네요.
네.
자, 사실 미국 여자 축구대표팀은 각종 국제대회를 석권하는 세계 정상급 팀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미국 여자 축구대표팀 작년에 열린 여자 월드컵 대회에서도 우승을 했고요. 여러 차례 월드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또 올림픽에서도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내는 세계 최강팀 가운데 하나인데요. 사실 뭐 미국 남자 축구 대표팀보다 여자팀의 성적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뭐 하지만 프로 스포츠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수익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 역시 남자 대표팀에 못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네. 입장권 판매가 계속 늘고 있고요. 경기 시청률도 높다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해 미국이 5-2로 이겼던 일본과의 월드컵 결승전의 경우 네. 2,500만 명 이상이 시청하면서 미국 축구 중계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아, 그런데도 협회에서 나오는 돈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여자 선수들에게는 불만이란 겁니다.
네, 그런데 돈뿐만 아니고요. 다른 또 대우 면에서도 남녀 선수들 간에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비행기로 이동할 때 남자 선수들은 편하게 비즈니스석에 앉는데 여자 선수들은 일반석에 앉습니다. 또 남자 선수들은 항상 잔디구장에서 경기를 하는데요. 이 지난해 여자 월드컵 대회 같은 경우에는 부상을 입기 쉬운 인조 잔디구장에서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네.
여자 선수들은 이런 처우에 대해서도 큰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축구협회, 미국 축구협회 반응 어떻습니까?
네, 아직 진정서를 보지 못했다면서 자세한 언급을 피했는데요. 단지 선수들의 행동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 미국 축구협회는 단체 교섭에 따른 선수들과의 이전 계약이 아직 유효하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선수들은 이 계약이 이미 2012년에 만료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는요, 이 프로 테니스 쪽에서도 남녀 선수의 이 상금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맞습니다. 뭐 여자 축구하고는 좀 반대로 프로 테니스에서 US 오픈 같은 이 4대 메이저 대회는 남녀 선수들의 상금이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또 최근에 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축구는 남녀 팀별로 상금의 차등이 있지만 프로 테니스 메이저 대회는 같은 상금을 지급하나요?
그렇습니다. 이 테니스를 포함해 에서 마라톤과 사격 그리고 볼링 등의 종목에서는 남녀 상금의 차이가 없는데요. 하지만 뭐 축구 또 프로 골프에서는 아직도 남녀 간의 상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남녀 간의 상금 차이가 없어지는 것이 대세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주영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에 가겠습니다. 케니 로긴스가 부릅니다. Heart to Heart 들어보시죠.
powers, I don't know. Love that's come through years and years can't find a way back home anymore.
계속해서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한창 논란이 되는 사안 가운데 하나가 이 총기 규제입니다. 지난 1월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규제 강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한 이후에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총기 규제는 논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바로 언급된 것이 바로 수정헌법 2조입니다. 과연 어떤 법 조항이기에 이렇게 총기 논란의 핵심이 되는 건지 오늘은 미국 수정헌법 2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수 기자입니다.
I believe in the Second Amendment. It's there written on the paper. It guarantees a right to bear arms.
지난 1월 5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총기 사고로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들을 언급하며 눈물을 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지요.
And from first graders in Newtown. First graders.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 규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자, 그런데도 총기 규제 법안이 마련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이렇게 총기 규제가 어려운 첫 번째 이유로 미국 수정헌법 2조를 들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2조의 내용.
수정헌법 2조는 규율이 잘 서 있는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건국 초기만 해도 민병대는 각 주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를 위해 총기가 필요했었죠. 이후 서부 개척 시대에는 원주민 인디언이나 무법자들과 또 싸워야 했다 보니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총기를 소유하는 걸 법으로 인정했던 겁니다.
수정헌법 2조의 역사.
1776년에 미국의 13개 식민지주는 영국을 상대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제임스 매디슨 등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연방정부를 세우게 되고 1787년 연방헌법을 완성하지요. 하지만 미국의 각주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개인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됐고 또 연방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연방의회는 결국 10개의 수정 조항을 만들게 되는데요. 1971년 각 주의 비준에 거쳐 연방헌법에 추가된 수정 조항들이 바로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밝히고 있는 권리장전입니다. 권리장전의 1조는 종교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청원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2조에서는 무기 휴대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미국의 총기 소유권은 권리장전 두 번째 조항에 포함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수정헌법 2조에 대한 논란.
지금 보기엔 이 무기를 소유하는 걸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수정헌법이 만들어질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총기 소유는 가족과 자신이 살고 있는 주를 지키고 또 미국의 자유정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량 살상을 가능하게 하는 초현대식 무기가 등장하고 게다가 총기 사고로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일이 너무 자주 발생하면서 이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It is part of the American mythological experience that gun ownership is central to our identity.
미국 공화당 연방 하원 출신으로 지금은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빈 웨버 씨는 미국인들은 이 국가 정체성의 핵심적인 요소로 바로 이 총기 소유를 생각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오랜 전통이자 정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헌법 2조를 지금까지도 미국인의 권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단체들이 있는데요. 바로 총기 옹호 단체들로 전미 총기협회, NRA가 대표적입니다. 반면에 진보적인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은 대체로 총기 규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Unless the American people make their voices heard, the gridlock on this issue will not change.
민주당 출신의 척 슈머 의원의 얘기를 잠시 들으셨는데요. 총기법을 바꾸기 위해서 총기 규제를 원하는 국민이 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은 총기 규제에 반대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길 원하면서 서로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거죠.
수정헌법 2조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
자, 그럼 총기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미국인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최근 ABC 방송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45%는 총기 규제를 원하고 47%는 미국인의 총기 소유와 휴대를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국민의 의견 역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겁니다.
But it also reflects this sense among many Americans, not all, that gun ownership.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의 캐럴 도허티 연구원은 이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총기를 휴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수정헌법 2조가 인정한 총기 소유 권리를 오늘날까지 중요한 미국인의 권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정헌법 2조와 관련한 판결들.
수정헌법 2조와 관련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됐고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008년과 2010년에 연방 대법원은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총기 규제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했었죠. 하지만 지난해 말에는 시카고시 외곽의 하일랜드 파크의 총기 규제안에 대한 수정헌법 2조 위헌 심의 요청을 기각했는데요. 대법원이 심리 자체를 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연방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총기 규제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결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대형 총기 사고들이 잇따르면서 대법원이 수정헌법 2조에 대한 논의 자체에 부담을 느낀다는 분석도 있었지요.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총기 규제 행정명령 역시 수정헌법 2조의 위헌 여부가 쟁점인데요. 자, 이처럼 이 수정헌법 2조에 대한 해석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수정헌법 2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keep up with, keep up with something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Man, technology changes so fast. It's hard to keep up with it. Don't you think so?
Yeah, I agree. It is hard to keep up with it.
본문을 들어보면 제이슨에게 요즘 기술의 발전은 너무 빠르게 느껴지나 봅니다. 제이슨은 저에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묻는데요. 저는
Yeah, I agree. It is hard to keep up with it.
맞아. 기술의 발전에 뒤처지지 않고 따라가기가 힘들어.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keep up with. Keep up with something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Man, technology changes so fast. It's hard to keep up with it. Don't you think so?
Yeah, I agree. It is hard to keep up with it.
Today's expression is keep. K-E-E-P. Keep up. U-P. Up with. W-I-T-H, with. Keep up with. To keep up with something is to do whatever necessary to stay level or equal with someone or something. It simply means to not fall behind. Keep up with something은 무엇 무엇을 계속하다, 무엇에 뒤처지지 않다. 또는 제대로 따라간다 라는 뜻입니다. 진도나 변화, 속도 등에 뒤처지지 않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좀 다른 의미로 keep up with, 뒤에 사람이 오면 누군가와 계속 연락하고 지내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은 요즘 기술의 발전은 너무 빨라서 따라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영어로
Man, technology changes so fast. It's hard to keep up with it.
라고요. 네, 이렇게 무엇에 뒤처지지 않고 따라간다는 뜻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keep up with. Keep up with something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using today's expression. You walk so fast that I cannot keep up with you.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네가 너무 빨리 걸어서 따라갈 수가 없어.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The doctor told Tom to keep up with the treatment for 2 weeks.
는 의사가 톰에게 2주 동안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Man, technology changes so fast. It's hard to keep up with it. Don't you think so?
Yeah, I agree. it is hard to keep up with it. Let's review. To keep up is to do whatever necessary to stay level or equal with someone or something. It simply means to not fall behind. Keep up with. Keep up with something.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문 닫겠습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 인권이사회에서 호주와 독일, 일본, 영국 등을 포함한 11개 국가가 미국이 제기한 중국 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에 동참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체포와 징계, 기소나 재판 전 개인의 자백이 국영방송을 통해 방송되는 것 등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중국인과 외국인들에 대한 불법 납치 행위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미국 대표 키스 하퍼 대사는 중국이 가고 있는 방향이 의심스럽다며 중국이 법에 의한 국가 운영이라는 약속을 지키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하퍼 대사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중국인과 외국인 납치에 대해 선을 넘어선 행동이라며 중국이 약속한 홍콩에 대한 한국과 두 체제 정책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12개 국가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중국에 대해 국제적 규범과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의 요청에 따라 구금된 모든 인권활동가, 시민사회 지도자, 그리고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평화적으로 풀어주거나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kHz로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